요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집트의 양식을 살아간 요셉의 형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집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집트에는 요셉 덕분에 7년 동안 풍년관리를 해서 엄청난 양식이 있었어요. 세계 각곳에서 양식을 사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가족도 돈은 있지만 양식이 없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식구가 70명 정도가 됐어요. 뒤에 가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짐승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명이 먹고 살고 짐승들 먹일 만한 그런 이제 양식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는데 최대한 많이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몇 명의 아들이 있죠? 요셉은 없어지고 11명이 있었어요.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야곱은 10명의 형제들만 보내고 막내 베냐민,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남겨두었습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서 양식을 많이 사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야곱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왜 잃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집에 데리고 있다가 형들이 잘 있나 심부름 보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극복이 안 된 트라우마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 왜 베냐민일까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 그리고 둘째이자 막내가 베냐민. 요셉을 잃었어요.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베냐민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물 때문에 트라우마,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거나 불 때문에 트라우마, 불만 보면 오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겪게 되는 트라우마들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 반경이 제약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내게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걱정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난 문제는 또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통사고 때문에 차를 못 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베냐민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만 보내고 막내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꽉 쥐고 있었던 것은 야곱의 삶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이 삶이 변하는 것은 130세에 가서 변합니다. 43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착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갖고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차남으로 태어난 것이 한이 됐어요. 장남에서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차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형에게 죽 한 그릇에 장남으로서의 명분을 삽니다. 차남들의 그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양사를 전공했습니다만 대학원 다닐 때 혁명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혁명가들이 차남이에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게 또 들벗기고 그래서 차남들이 혁명가적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정말 형에서 밑에서 둘째로 태어난 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게 되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고 난 다음엔 도망가야만 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가서 살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 추위 안한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처음에 일했지만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자세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1장과 32장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이 됐을 겁니다. 32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런 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잃고 그리고 요셉을 잃습니다. 얼마나 지키려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33장에서 봤어요. 한 손엔 라헬, 한 손엔 요셉을 붙들고 다 잃어도 이 둘만은 잃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야곱이지만 제일 먼저 누가 세상을 떠나요?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요셉이 없어져요. 여러분 두 사람을 꽉 잡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손에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야곱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부둥켜 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내려놔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집착은 더 심해졌어요. 라헬도 없고 요셉도 없네. 그러니 이제 누구를 붙들어요? 라헬이 낳은 12번째 아들 라헬에게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 베냐민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보내지 않고 10명만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더 훈련시켜야만 했어요. 네가 지킬 수 있니? 그 베냐민도 내려놔 라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인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형제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일줄 모르는 형들은 요셉이 집요하게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살펴보려고 온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베냐민은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데려오면 믿어줄게. 대신 인질이 하나 남아라.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풀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곤란을 겪으면서 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압박했을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요?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애걸할 때 그를 팔아버린 것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반성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형들이 그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집에 내려갔어요. 아버지에게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형제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시므온이 없어요. 시므온이 어떻게 됐니?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총리가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아버지 베냐민을 주세요.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시므온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정말 폭언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제 시므온도 없어졌어. 뭐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절대 안 돼! 그리고 막아 서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가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얘들아 가서 양식 사와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것, 라헬을 통해서 경험하고 요셉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여전히 베냐민 네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 내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43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이 베냐민을 내놓고 그리고 손을 들자 그게 130세예요. 비로소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도 찾고 베냐민도 살아오고 그리고 신무원도 도로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자녀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재산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담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뺏기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녀를 잃기도 하고 재산을 싹 빼앗기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던 저로서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암이 와요. 낫는가 싶었더니 재발을 해요. 괜찮아졌나 싶으니 또 재발을 해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너 절대로 못 지켜. 손을 놔. 놓으면 내가 지켜줄 거야. 놓으면 네가 행복해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편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갈등과 번민이 있는 이유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잠잘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넌 내가 지켜줄게. 이거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은 지킨다. 불가능하다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지, 못, 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누가 지키겠어요? 아무것도 지킬 우리의 힘도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 더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여러분, 나이 들면 미덕을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박경리 씨가 쓴 책,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여러분 홀가분하십니까? 아, 이거 버리고 가도 괜찮은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손을 놔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놔야죠. 안 돼! 내가 지켜줄게! 응급실 안 들여보내면 아이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내 손 놓고 의료진에게 넘겨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어넣어놓고도 의료진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더욱이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되고 반드시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이미 정해놓고 나는 힘을 준 채,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란 어느덧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손에서 힘을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고 싶니? 내려놔. 잃어버릴 각오해. 죽을 생각해. 죽을 생각하면 살고 잃어버릴 생각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먹 불끈 쥐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못 잡은 거 더 갖겠다고 뻐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거머쥐고 저것도 거머쥐고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국주의적 시대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이 행한 짓이에요. 중남미의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언어가 그들의 언어가 돼버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가장 기독교에 부끄러운 전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살아요. 내가 이겨서 더 많이 갖게 된 것, 내가 이겨서 저것을 뺏어온 것, 내 소유로 등기한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내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욥의 신앙을 우리가 칭찬하는 이유는 뭘까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욥기 1장 21절에서의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뺏긴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잃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생명도 던져버려요. 자리를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도 포기해버려요. 왜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 시험 점수 몇 점 덜 맞은 것 때문에 인생을 더 이상 살기 벅차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측은합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들이란 말이에요. 몇 번 실패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제가 우리 교회 올해의 표를 다시 시작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 앞에 걸었던 시도 이혜인 씨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걸 걸었었어요. 지금 새 봄을 맞아서 싹 바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잡고 싶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닥달하면서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놓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베냐민을 놓지 않았던 야곱 같은 모습은 아닌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졌던 야곱은 마지막까지 요셉을 잃고 라헬을 잃었어도 베냐민은 지키겠다고 집착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 베냐민 너라도 지킬게. 하나님이 그건 내 영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 없어요 라는 것들, 하나님이 그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진정한 자유함이구나.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베냐민만큼은 내놓을 수 없어. 베냐민이 재난당하면 어떡해. 베냐민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과 그리고 위험한 고백인지 몰라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도 당신 없어도 다 살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이 없어도, 당신이 있어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올해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라고 착각하는 순간 제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사도의 고백을 그래서 제가 늘 가슴속에 새기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아볼로파, 바울파,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어요.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고 바울은 도대체 뭐냐? 그들은 다 주께 각각 맡은 대로 일할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걸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됐어. 내 지분이 있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역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할 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없어야 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그리고 수고와 노력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만큼 애썼습니다. 아,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군요. 하나님, 정말 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열심히 했을 텐데 아쉽네요. 오, 주님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모자란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할 것이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을 큰소리치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3.1절을 보냈습니다. 106번째 맞는 3.1절. 1919년에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찢기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고통 속에 죽어간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을 물려준 것입니다. 17살의 유관순은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을 겪다가 방광파열, 장파열로 죽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면서 지켰던 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복되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의 3.1운동,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이 해방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의지, 노력, 그것이 세계적으로 아, 저 나라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이 무모하게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미국 참전, 소련 참전, 그러면서 무참하게 일본은 무너지고 맙니다. 미국과 소련을 불러들이면서 일본은 패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해방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방은 됐지만 참전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끔찍한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분단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 덕분에 됐고 어느 나라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우리들에게 절망만 안겨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유엔군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우리가 뭔가 했다고 착각하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들이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큰 나라인데도 길을 쓰고 그 땅 빼앗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엄청난 부자인데도 길을 쓰고 그 땅에서 자원을 가지고 있겠다고 위협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안전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미노 이론이 나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에치슨 라인에 의해서 일본까지만 지켜주겠다,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선을 그렇게 걷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련이 오판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서 밀고 내려와요.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아차 싶었습니다. 야, 저러다가 대한민국이 전부 다 적화되고 나면 일본도 위험한데,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게 여러분 동남아나 이쪽에 적용된 소위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런 이론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또 죽고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누가 힘 있는 자가 나서서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목숨처럼 아끼는 내 자녀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내 손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움켜진 채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손을 내려놔요. 손을 펴고 내 손에 있는 것 다 빈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산장님께 오기 전에 동도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동도교회 부목사로 1년 있는 동안에 매주 장례식을 치렀어요. 동도교회의 특징은 부목사들이 전부 다, 교육자들이 전부가 하얀 가운이 있어요. 목사 가운도 있지만 하얀 가운은 장의사 가운이에요. 매주 교육자들이 염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옷을 입혀드려요. 근데 여러분, 구부러진 걸 펴주는 게 염을 할 때 중요한, 다리가 구부러진 분 펴입니다. 손이 구부러지면 손도 펴입니다. 딱딱하게 굳기 전에 빨리 펴야 돼요. 냉동실에서 나오면 딱딱해요. 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다 이 땅을 떠날 때 손을 다 펴고 늘어뜨린 채 가지만, 어떤 분은 여러분 이상하게 주먹을 불끈 쥔 채 가신 분이 계세요. 도대체 이분은 손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손을 힘을 주고 있나? 억지로라도 펴드래요. 근데 펴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먹을 불끈 쥐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손을 펼 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피곤하게, 힘들게, 지치도록 살아가지 마십시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있다가 없어져도 원래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생기니 오 하나님 또 이걸 누리게 하시는군요, 그러나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생각 속에 편안해질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움켜지고 나면 나중에 뺏길 날도 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손에 힘 빼시고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손에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